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여섯 개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로 요약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섯 개의 메시지가 단 하나의 복음 메시지로 요약됨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분명히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간단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후속 질문이 주어지겠죠?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마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 학교를 통해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본질은 불순종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과연 그런가요?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더 깊게 연구해 보면 죄의 본질은 불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은 죄의 본질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악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인류의 죄는 선악과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악과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드신 것입니까? 아마 누구라도 한 번쯤은 이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비신자들이 우리에게 가장 흔히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요? 또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질문을 하는 성도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만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을 리도 없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만 않았더라면 이 세상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이 질문에 올바른 답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를 알아야 죄의 본질을 알고 죄의 본질을 알아야 구원의 본질 또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 함께 에덴 동산으로 함께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선악과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라면 선악과를 만든 후에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보다 그 목적을 훨씬 더 쉽고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만들면 됩니다. 그럼 간단히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고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선악과를 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선악과는 그들에게 금단의 열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단의 열매는 우리 모두에게 훨씬 더 큰 유혹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자, 다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구촌 교회에 처음 오셔서 등록하시고 이제 지구촌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시설을 투어해 주는데 가이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구촌교회 그 어디든지 다 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문 보이시죠? 이 문은 절대로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무엇이 하고 싶으십니까? 이 문을 열어보고 싶으시죠? 사실은 이 문 절대로 열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기까지는 이 문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이 문이 여기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문은 절대 열면 안 됩니다 하는 순간 지구촌교의 다른 모든 문은 관심이 없어요. 나의 모든 마음과 시선은 이 문 하나에 쏠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의 임의대로 먹되 선악과만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선악과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시자마자 이제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시선과 마음은 선악과에 쏠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금단의 열매는 훨씬 더 큰 유혹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악과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었을까요? 유혹이라도 조금 덜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늘진 구석에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아니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선악과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동산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에덴 동산 정중앙에 위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 보였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선악과를 맺는 나무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진지 눈에 너무나도 잘 띄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짓궂은 행동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선악과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선악과의 본질이 무엇이죠? 선악과는 한마디로 표지판입니다. 그리고 표지판의 역할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보면 세 개의 교통 표지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지, 진입금지, 그리고 일방통행. 자, 여러분이 표지판을 보시면 어떻게 행동을 하시죠? 정지라고 쓰여 있으면 우리는 멈춰섭니다. 진입금지라는 표지판을 보면 그곳으로 진입하지 않습니다. 일방통행이라는 표지판을 본 후에 그곳으로 역주행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일에 역주행하다가는 대형사고를 만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선악과라고 하는 표지판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표지판을 어디다 세워둬야 될까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역할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늘진 구석에 표지판을 세워두는 바보는 없을 겁니다. 가장 잘 보이는 데다가 세워두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라고 하는 표지판을 잘 보이도록 에덴 동산 정중앙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주어지겠죠? 선악과라고 하는 표지판이 전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부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면서 어마어마한 권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정복하라 또는 다스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때로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땅의 하나님의 관리인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한을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은 없습니다. 관리인이고 청지기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텔의 총지배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수많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고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총지배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있으며 그가 절대로 넘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호텔의 소유권입니다. 소유주가 부분적인 경영권은 허락해 주었지만 소유권까지 준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이용권을 주셨어요. 그러나 소유권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크나큰 권한을 주신 건 사실이에요. 선악과를 제외하고 모든 나무의 과실을 임의로 따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동물의 이름도 아담이 짓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크나큰 권한을 누리면서 살아가다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착각할 수 있겠죠.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인이 아님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상기시켜 주려는 목적으로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표지판이 인류의 역사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적으로, 아주 고의적으로 그들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영역을 에덴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선악과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생각하겠죠? 이상하다. 다른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이것 하나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 그때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주인이 아님을. 내가 주인이었다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중앙에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위에 더 높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참 주인 되셔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악과가 아니라 실제로 나무 표지판을 정중앙에 세워두셨다면, 그리고 그 표지판에 실제로 어떤 문구를 새겨 넣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쓰셨을까요? 그 나무 표지판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봐, 내가 주인이거든 잊지 마. 이게 선악과라고 하는 표지판이 아담과 하와에게, 온 인류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선악과라는 표지판이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 앞에서 아담과 하와도, 저도 여러분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선악과는 우리에게 두 개의 선택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선택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결정하거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면서 내 욕심대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주인의 자리로 올라서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무엇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 위에 주인으로 모셔두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자리로, 주인의 자리로 올라서서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통치하면서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따먹은 열매 이름이 선악과이죠. 왜 선악과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을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선이라 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악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이기심에 따라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신음과 한탄으로 가득 찰 수밖에는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의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닫게 되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은 죄에서 건지심을 받는 것이죠. 죄의 본질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본질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겠다는 잘못된 의지가 죄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여러분이 죄의 본질부터 보시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그림이, 그 구속사의 파노라마가 한눈에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일관성 없게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나오는 핵심 개념들을 저마다 다 다르게 설명을 했기 때문이죠. 자,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되는 여섯 가지의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이 여섯 개의 질문에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성경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핵심 질문,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두 번째 질문, 하나님, 우리는 왜 죄에 빠졌는가? 세 번째 질문, 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는가? 네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다섯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가? 이게 핵심 질문들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왜 창조하셨는가? 예배를 위해. 왜 죄에 빠졌는가? 불순종으로 인해. 왜 선지자를 보내셨는가? 회개하게 하기 위해. 왜 구원하시는가? 천국 가게 하기 위해.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가?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달라요. 전혀 일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창조에 대한 답은 예배이고 죄에 대한 답은 불순종이며 선지자에 대한 답은 회개이고 구원에 대한 답은 천국이며 교회에 대한 답은 영광이고 천국에 대한 답은 영생이니 아무런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 머릿속에는 성경의 지식의 퍼즐 조각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이게 합쳐져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하기조차 굉장히 힘듭니다. 개념이 하나에서 다음 것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 개념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고 이 질문에 답을 하게 되면 이제 비로소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동일한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왜 죄에 빠졌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기 때문에. 왜 선지자를 보내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왜 구원하시는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간단하죠? 이 모든 성경의 핵심 개념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통합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참 쉽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구슬을 하나의 보배로 꿰을 수 있으며 모든 조각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한 걸음만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또 무엇일까요? 죄의 가장 궁극적인 결과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 자체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듯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나 스스로를 단절시킨 인간은 그의 삶의 그때를 기점으로 하여서 우리의 삶에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고통과 고생과 고난과 눈물과 아픔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그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쟁, 이혼, 파멸, 파산, 전쟁, 재해, 죽음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많은 고통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쭉 들여다보면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바로 결핍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결핍의 문제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왜 인생의 문제가 결핍의 문제일까요? 그냥 한 번에 깨끗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재정의 결핍으로 가난, 기아, 파손, 차별, 싸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혜의 결핍으로 잘못된 결정, 어리석은 투자, 부적절한 관계에 매이게 됩니다. 능력의 결핍으로 문제, 고난, 역경, 사고, 부상이 일어나고 사랑의 결핍으로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비난, 불륜, 갈등, 전쟁이 시작이 되며 도덕성의 결핍으로 유괴, 사기, 강간, 성추행, 착취, 횡령, 절도, 살인이 일어나고 면역성의 결핍으로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우리가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일까요? 바이러스가 침투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침투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시간의 결핍으로 우리는 죽게 됩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무한대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죽을 이유도 없겠죠. 우리에게 무한대의 능력과 지혜와 재정과 자원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를 조금도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나 결핍의 문제로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 지혜의 근원,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내가 스스로를 단절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원이 한계가 있다는 것. 한정되어 있고 무한대가 아니라는 것.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것은 고갈될 수밖에는 없다는 것. 그래서 모든 인간은 결핍의 문제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한계성을 가장 잘 묘사해 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지난 복음 수업의 시간을 통해서 탕자의 비유를 함께 살펴본 적이 있죠. 생명의 근원인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단절된 탕자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종착역이 어디였죠? 돼지우리입니다. 돼지우리에 처박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흉년이 찾아왔고 너무 배가 고픕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자 하였으나 그것조차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문자 그대로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는 일생일대 가장 극심한 결핍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게 부족해요.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물도 없고 밥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결핍의 문제에서 허덕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딱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큰일 났습니다. 결국엔 내가 무엇을 가졌던 시간의 지남에 따라 고갈될 텐데 이 결핍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겠지만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여 나의 창고를 채운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무한대가 아니라는 것을,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그런데 나와 내 식구가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의 것을 빼앗아 와야 됩니다. 남의 것을 탈취하고 갈취하고 착취하여서 내 창고에 쥐엄 열매를 높게 높게 쌓아올리는 것.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럴 수밖에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한대의 돈이 있지는 않습니다. 한 나라의 아무리 자원이 풍성해도 무한대의 석유, 무한대의 희토류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반드시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대기업이라서 어마어마한 인력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인력이 무한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빼앗아 와야 됩니다. 갈취하고 착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결단코 인류의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의 창고의 쥐엄 열매를 더 높게 높게 쌓아 올리기 위해서 인간은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쳐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와 내 식구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입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국가 간에만 그럴까요? 기업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크고 힘이 센 기업이 작고 힘이 약한 기업을 압제하고 탄압하며 견제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무너뜨려야, 그들을 초토화시켜버려야 내가 독점할 수 있고 내가 독점해야 나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나와 내 식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기업 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역사를 통틀어 항상 인간은 강자가 약자를 압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오고 남의 인력을 착취해서 나의 창고를 더 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무엇인가? 최대한 남의 것을 많이 빼앗아와서 나의 창고의 쥐엄 열매를 누가 더 높게 높게 쌓아가는 것의 싸움이다. 이게 인생의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고에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던 말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려서라도 쥐엄 열매를 높게 높게 쌓아 올린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성공한 사람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런데 정작 쥐엄 열매를 많이 모으지 못한 사람 또는 많이 빼앗긴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죠? 인생의 낙오자 또는 실패자라고 낙인 찍혀버립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 모두가 신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고통 중에 태어나 고통 중에 죽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죄의 참혹한 결과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인간적인 해결책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이고 참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 무한대의 공급을 받으며 풍요롭게 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한대의 생명과 기쁨과 행복과 지혜와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를 비유로 하여 설명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풍요로움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란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럭저럭 살고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잔치, 축제의 삶을 열어가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공생애 기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그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죠?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결핍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그 문화권에서는 이거는 위기 상황입니다. 큰일이 났어요. 근데 그곳에 진정한 잔치 장이신 예수님이 초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인간의 결핍의 문제가 비로소 물러가고 참된 풍요로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잔치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된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죠? 하나밖에는 없어요. 무엇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왜 유독 오병이어의 기적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처음부터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인데 오병이어야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묘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 성인만 5천 명이에요. 먹을 게 없습니다. 역시 결핍의 문제에 부딪힌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결핍의 문제가 다 사라지고 온전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 배불리 먹고 열두 바구니가 남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간신히 우리가 허기진배를 요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배불리 먹고도 차고 넘쳐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풍요로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즐겨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의 비유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잔치가 주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녀의 비유,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큰 잔치의 비유, 전부 다 하나님을 잔치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풍요로운 곳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결핍의 문제에 부딪힌 탕자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어디서 찾죠? 아버지께로 돌아와 잔치가 벌어집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참여하게 될까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잔치에서 시작되어 잔치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잔치가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끊겼던 잔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가나의 혼인 잔치로 다시 회복이 되어 인류의 역사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잔치로 시작하여 잔치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필코 그것을 완성시키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축제의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정말 그 축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부모의 심정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왕궁에서 살고 있어요. 참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는 돼지우리에 처박혀 있습니다. 쥐염 열매로 간신히 연명하면서 살아가요.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요? 제가 그려낸 시나리오가 너무 슬픈가요? 그러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다른 사람은 단신히 쥐염 열매로 연명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아들과 딸은 너무 똑똑하고 실력이 출중해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의 임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쥐염 열매가 그들의 창고에 쌓여있고 다 돼지우리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의 돼지우리는 최신식이고 가장 넓은 돼지우리입니다. 쥐염 열매가 가득가득 차있습니다. 이제는 만족스러우시겠습니까? 아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돼지 우리에 처박혀서 쥐염 열매 먹고 있는데 만족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 아들이 내 딸이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으니 나에게로 돌아와서 이 왕궁에서 참된 양식을 취하고 참된 생명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거라.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의 문턱을 넘나들기는 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며 불안감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보다는 누가 더 높게 높게 쥐염 열매를 쌓아가는가를 추구하면서 살아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돌아오십시오. 참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가장 행복하게, 가장 신나게, 가장 지혜롭게,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풍요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